3절로 9절 말씀 한 줄 교독합니다. 제 3절 읽겠습니다. 마라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의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시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설교 앞에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갈까요? 첫 번째 설교 핵심은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헌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반대에 있는 액센트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죠. 내가 믿지 못해도 두려워해서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데 그 소망이 선명하니까 뭐 하지 말라? 그 소망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하라가 첫 번째 액센트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설교 핵심은 뭐였죠?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될 소명을 깨닫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들어왔으니까 됐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서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할 때 내가 인생에 주어진 특별한 기회를 자기의 생각대로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네가 소망에 헌신하고 소명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소망 앞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다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기회 앞에서 소명을 보지 못하고 자만하여 낭비하고 그러다가 자산을 낭비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기 때문에 이 선명성에 거하라는 게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서 반복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설교에서 이 결론까지 냈죠? 그럼 지난주에 했던 네 번째 설교는 뭐였습니까? 이것은 what,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지난주부터는 how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중요하게 얘기한 건 뭐예요? 지난주에 중요하게 얘기한 건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살아남게 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기억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맛보아 알게 하는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했던 게 지난주였어요. 그럼 다섯 번째, 오늘은 모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명기를 쭉 읽어가다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모세의 그 비장함, 그 땅을 들어가는 자, 그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까지는 그 감정에 동화돼서 옵니다. 아, 모세가 정말 비장하구나. 절대 변질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모세의 비장함이 느껴져요. 근데 지난주 설교, 네 번째 설교부터 그런 비장미에 대해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지난주에 갑자기 십일조 내야 된다, 뭐 제사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왜 끝에 이런 형식적인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느낌이 떨어져요. 근데 이 다섯 번째 설교에서는 그 느낌이 더 떨어집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야, 포도원 지은에, 결혼하기로 약혼하네, 그리고 집 새로 지은에는 전쟁에 데려가지 마라, 무서워하네도 데려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21장엔 더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마을이랑 제일 가까운 데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니네 마을에 살인사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양을 끌고 가다 가서 우리는 무죄하다고 그 양의 피를 흘리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네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내쫓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를 형성하는데 총회에 모압과 암몬이 들어오면 안 되고 사생자가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설교 톤에 들어오면요, 갑자기 몰입성이 툭 떨어져요. 왜 이런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얘기를 하시지? 라는 느낌으로 누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아니죠. 다시, 내가 소망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소명에 성실하려면 내가 좋은 것을 지키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죠. 그렇죠? 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쁜 것을 막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더럽히는 것. 너희를 잘못되게 하는 그것을 막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가 다섯 번째 설교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뭘 이해하면서 관통해서 읽으셔야 돼요? 정결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관통해서 읽으셔야 돼요. 레위기 때 설명했지만 정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반복하죠. 그러면 정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워짐에서 깨끗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러워지면서 깨끗해지는 거. 그냥 더러워지면서 깨끗해진 건데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서 뭐 이런 표현을 쓸 때요. 우리가 그 표현을 굉장히 과격하게 씁니다. 하지만 더러워졌다는 말 자체에 이미 뭐가 내포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더러워진 게 뭐예요? 내 팔이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내 손이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위에 무가 묻었을 때 더러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손이 잘렸을 때 더러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위에 뭐가 묻은 걸 더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이 덧입혀지는 바람에 내가 나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더러워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졌다는 말 자체에 뭐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나 자체는 대단한 사람인 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빨면 되고 치우면 되고 깨끗하게 하면 돼. 씻으면 되는 문제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반복적으로 씻어낼 때 우리가 나의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더럽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급격하게 안 좋은 영향까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을 막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섯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세는 뭘 더럽다고 하는 걸까요?가 오늘 메인 주제겠죠. 중심이겠죠. 그렇죠? 모세는 무엇을 더럽다고 하죠? 무엇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얘기합니까?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나와 있는 게 20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가면 안 된다고 하죠. 그렇죠?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두려운 사람들은 전쟁에 막상 나가서 거기 온전히 자기가 싸워야 될 사람들을 싸울 수 있어요? 없죠. 막 뛰어가겠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겠죠. 뛰다가 슬슬슬 뒤로 빠지겠죠. 남들이 가서 이겨주길 바라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비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면 정말 두려운 일이 닥치겠죠.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면 결국은 내가 정말 두려운 일이 닥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그렇죠? 또 하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더럽히는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여러분들 더럽히는 겁니다. 두려움이 내 삶의 기본 구조가 될 때, 두려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두려움을 바탕으로 뭐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얼마나 왜곡시킨지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고, 두려움으로 세우는 인생 계획. 그렇잖아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뭘 하는 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두려워서 내 직장을 선택하고 안정적인 거. 그 직장에 가서 만족이 있을까요? 내가 홀로 남을 게 두려워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가정에 만족이 있을까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이것저것 저것저것 내가 인생이 안 일어나야 되는 일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전체로 투자하고 그럼 그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자족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두려움 때문에 삶의 계획과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삶의 기본 구조인데 소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망을 생각하고 도전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데 하나님 소망 같은 건 됐고 당장 내 현실을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그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두려움이 내 삶의 기본 구조인 사람이 소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나중에라고 항상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내 안에 두려움거리가 없어지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한 일을 할게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소명은 당면가지가 아니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소망도 당면가지가 아니고 소명도 당면가지가 아닌 상태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만 내 인생의 당면가지일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인생의 주류가 사라지겠죠. 영적 흐름이 사라지겠죠. 가치 있는 생활들이 사라지겠죠. 진짜 그 사람의 내면과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시면 그것을 씻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들 중에 하나라고 저를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에 굉장히 집중하는 문화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가장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자식을 생각할 때 역학이 뭐가 들어가요? 두려움이 들어가죠. 애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얘가 나중에 자기 밥벌이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 얘 영어 단어 하나에 나는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얘가 일을 제대로 해나지 못할까 봐 두려우니까. 얘 인생 어디 흘러가면 무서우니까. 그때부터는 이 역학에 뭐가 생겨요? 건강한 관계 형성되기가 어렵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서 무서워요. 그 두려움이 내가 이 회사 생활을 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학이 생기겠어요? 내가 그 두려움의 기본으로 이 회사를 바라볼 때 내가 건강하게 팀워크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일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 두 번째, 우리를 더럽히는 또 하나를 뭘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고 하네요. 갔는데 약혼한 사람, 집을 지어놓고 입주를 못하신 분들, 포도원을 만들어놓고 수확을 못하신 분들은요. 군대에서 되돌아가라고 한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본인들에게?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포도원도 없고 집도 없고 약혼자도 없는 사람만 가서 죽으란 얘기야? 왜 이런 법들을 만들었죠? 물론 이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걸 배제시키는 기본 의도는 뭡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련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잘 표현된. 내가 소망도 있고 소명도 있어요. 근데 뭐도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연애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에 이 정도 로맨스는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인생에 이 정도의 즐거움은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좀 구경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세계여행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포도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약혼자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집이 있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에 소망이나 소명과 이 자기 추구가 충돌하죠. 그럼 주로 뭐가 뒤로 밀릴까요? 소명과 소망이 주로 뒤로 밀리죠. 하나님, 이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망이건 소망이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약혼자와 재미있는 가정을 꾸리고 누리는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좀 제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로운 포도원을 샀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 집 소유죠. 자기 관계, 연애, 가정, 그 다음에 자기 사업, 자기 현장, 자기 직장. 직장 좀 잘 되고 가정 좀 잘 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소유 누릴 만한 건 누리고 그 다음에 뭔가 얘기하셔야죠 라는 지점에 가게 되죠. 그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힙니다. 그 각각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소명이나 소망의 패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날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다 누릴 만큼 누리고 관계적으로 다 누릴 만큼 누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다 이룰 만큼 이루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소명 따라 살 수 있다 뭐 이런 날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지나갔어요. 그건 딱 대학 때예요. 3학년부터 말고 1학년, 2학년. 그렇죠? 내가 뭔가 사회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관계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연애도 하고 공부도 즐거운 만큼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돈 걱정도 안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때가 20살, 21살 빼고 인생이 언제 옵니까? 언제 와요? 오래 사시고 건강도 좋으시고 돈도 많으시면 더 나중에 한 번 더 오겠죠. 굉장히 나중에. 내가 일상적인 삶의 정황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집과 연애와 포도원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주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전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 인생에 소망의 역동과 소명의 역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를 더럽힌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직장 때려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집을 꾸미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선순위냐고 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더럽힌다라고요. 맨 앞에 얘기랑 되게 비슷하죠. 어떤 게 우리를 더럽힙니까? 내가 두려움의 역동이 있으면 소망을 바라볼 수 없고요. 안일함의 역동이 있으면요, 소명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일함과 두려움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능성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안일함이 많이 차오를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이 차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더러워졌다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일함과 두려움을 만족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은 상황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안일하게 더 퍼질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일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사명의 역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얘기했는데 다 하진 않을게요. 제목만 간단하게 짚고 봅시다. 책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우리 개인적인 더러워짐 외고 관계적인 더러워짐도 얘기합니다. 21장에 나오는 것이죠. 21장에 아까 얘기했던 아주 간단한 이야기,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외곽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났으면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마을에서 거기에 사람들을 죽인 일이 없다라고 입증하는 예식을 치르라고 해요. 내용상 아무런 감동을 받기 어렵죠. 핵심은 뭡니까?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의 관계를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 추론을 가장한 의심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벌판에서 죽었어요. 누가 봐도 짐승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인 형태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은 벌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의심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죠. 하지만 그건 단지 무엇입니까? 추론에 지나지 않죠. 우리는 굉장히 자주 추론을 사실처럼 인식하는 사회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걔가 그런 거 아니야? 얘가 이랬겠네. 이게 이렇게 된 거겠네. 라고 우리는 추론을 하죠. 마치 그것이 굉장히 큰 지혜인 것처럼 그 추론으로 기단으로 의심하죠. 여러분, 관계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금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해요. 난 아닌데. 그럼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신뢰감이 무너지죠. 나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무슨 신뢰감이 남아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의심해요. 내가 저 사람을 의심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에게 갖고 있는 신뢰감은 남아나지 않죠. 서로 가운데 의심이 있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실 실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요, 건강했던 관계가 무너지는 첫 단추는요, 의심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합리적 추론을 가장,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어? 얘가 이러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기 시작할 때.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변한 것 아닐까라고 추론하기 시작할 때.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내 앞에서 웃고 잘 지냈어요. 근데 어떤 상사가 나한테 얘 일을 내 쪽으로 던졌어. 그러면 얘가 상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민 것 같네. 와, 얘 무서운 애네.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진성적인 관계가 맺혀져요? 아니죠. 앞에서 웃어도 절대 믿지 못하죠. 그렇죠? 의심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쫓는지 사회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유통되는 직장에서는요, 의미 있는 관계라는 게 남아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믿고? 의심이 우리 뭘 더럽게 합니까? 우리의 관계를 더럽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방향을 그쪽으로 잡혀있지 않아요. 의심 받는 쪽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죠, 지금. 그렇죠? 니네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을엔 살인자가 없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걸 입증하려고 할 때, 물론 위치를 잘 설정하셔야 돼요. 나는 다 의심하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걸 입증해야 된다, 그 구조가 아니죠. 나도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걸 입증하려고 하고 저도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걸 입증하려고 할 때 그 둘 사이에 의심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의심할 테니 네가 입증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남아나지 않고, 서로 자기의 진정성을 입증하려고 할 때 서로 사이의 진정 관계성이 형성되어집니다. 의심이 우리 관계를 더럽힌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있지도 않은 실제,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누구를 의심한다든가, 내가 의심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넘어선 관계 쌓기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관계에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네 소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의 소가 잃어버린 바 되었으면 네 밭을 뒤져서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뭐예요? 무관심과 호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죠? 무관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인끼리 깨지는 두 가지 방법을 알겠죠? 의심하고 관심 없으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만 알겠어요, 그럼. 근데 서로 신뢰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관계는 든든하죠. 친구끼리 마찬가지죠. 관심도 없으면서 의심해요.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었던 애가 너 사실 이러고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날 대해요. 그럼 그 관계가 남아나겠어요? 관심과 신뢰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무엇이 깨끗한 거, 무엇이 지저분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되게 유통되고 무관심이 되게 유통되는데 왜 나에겐 좋은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그 관계는 내가 깨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나는 타인을 의심하는 관계 서비스에서 누군가 내가 던지는 모든 의심을 극복해서 나에게 진정성을 보여라. 그럼 내가 너에게 관심을 베풀마. 라는 걸 하시려면 굉장히 이쁘거나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잘났거나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만 여러분들을 속이며 그 벽을 뛰어넘을 거예요. 내 관계의 기본 구조가 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그들에게 관심도 없고 하지만 그들이 내 의심을 뛰어넘어 나에게 진정성을 입증하면 그것이 나에게 진짜 친구이고 진짜 사랑이고 그럴 때 연애를 할 것이다. 그건 내가 풀이 잘할 수 없는 밭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왜 황무지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호의를 가지세요. 내 일이 아니랄지라도 그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으면 내 밭에 그 소가 혹시 돌아왔는지 알아봐주는 정도의 열정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와 호의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의심하기보다 내 진정성을 입증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진정성을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진정성이 없다 할 때 경계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싸우십시오. 그 모든 사람이 휘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진짜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더러워졌고 무엇이 깨끗해졌고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해가고 있으니 오늘은 전부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총에 대한 얘기랍니다. 공동체 정결에서 얘기해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얘기하는 것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모세는 우리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계와 개인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얘기해 봅시다. 모세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저분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소망의 삶과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지키는 연습과 함께 나쁜 것을 막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벽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말을 세우는 능력과 악한 자를 막는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예배를 세우고 은혜를 세우고 중심을 세우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무엇이 나를 망치는 것인지 인지하고 그것들을 막아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자기 이해를 갖고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더라도요. 사람은 자기 장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기 단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기 장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낭비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집중하지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장점을 알고 있어야 그 장점을 알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단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같은 구멍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기억하고 또한 자기의 단점을 기억할 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모세에 권면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영적인 장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예배 가운데 기억하고 또한 너희의 영적 단점, 너희가 자주 두려워하며 자주 안일해지며 의심하며 무관심해지는 것이 너희 영혼과 관계를 망치는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올 때 막아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쵸? 그것이 모세의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손 자주 씻으십니까? 손 자주 씻으세요? 전 자주 안 씻는데요.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 씻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 갔다 들어오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내가 좀 손을 사용한 이후에는 꼭 씻는 것이 좋다라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죠. 왜요? 손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끔 전염성 질환들이 유통된다라고 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이 같죠?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게 묻어있는 것을 만지면 그 만진 것을 내가 다시 입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를 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감기 걸릴 확률이 70%가 낮아진대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세균은요. 여러분들이 3분씩만 손을 씻으면 99.8% 사라진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손을 씻으세요. 손을 씻는 게 사라집니다. 보시죠. 아주 간단한 상식이잖아요. 아, 나한테 손이 있는데 이 손을 자주 씻어야 내가 깨끗하고 건강할 수 있어. 어렵지 않죠? 이걸 좀 과장해서 해석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 손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세균과 바이러스에 가득한 악한 존재라고 정의하려고 해요. 당신의 영혼은 자주 두려움과 안일함과 이기심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이란 구제불능의 악한 존재야. 우린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무지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에 찌든 존재야 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이라고 하는 것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입니까? 맞죠. 하지만 손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자주 범죄합니까? 맞죠. 죄의 습성이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지 죄인일 뿐입니까? 아니죠. 타락이란 말 자체가 뭘 상징합니까? 타락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상태가 괜찮은 존재라는 걸 상징해요. 그렇죠? 의미예요. 그렇죠? 전제한다는 거예요. 원래가 상태가 괜찮아야 타락이란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지 원래 얘는 이래라고 하면 타락 개념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의 과장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손에 대해서 손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아, 손이란 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손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와 세균 덩어리야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손은 씻고 씻고 씻어서 또 씻어야 되는데 이건 끝도 없는 거야. 다시 더러워져. 그럼 또 씻을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손에 대해서는.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난 또 죄를 지어. 또 죄를 지어. 또 죄를 지어. 난 좋아진 다음에 또 나빠져. 또 나빠져. 또 나빠져.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돼? 완벽하게 괜찮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 아 그럼 난 이 지겨운 루틴을 그만하겠어. 난 회개하는 것도 지겨워. 난 구원받게 달라는 것도 지겨워.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도 지겨워. 난 그런 다음에 또 그렇게 되잖아. 그럼 난 아예 안 할래. 여러분 그런 결단에 찾아서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835일째 손을 안 씻고 계신 분 계세요? 어차피 다시 씻어야 하는 건 왜 씻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의 핵심을 봅시다.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은 깨끗한 손으로 살아갑니까? 더러운 손으로 살아갑니까?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죠. 영혼을 자주 씻는 사람은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갑니까? 더러운 영혼으로 살아갑니까?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죠. 난 씻고 씻고 씻어서 또 지저분해지는 존재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 안 맞죠? 난 그 씻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영화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세상적인 책도 보지 말고 세속적인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악한 사람 있는 데는 근처도 가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고 처음 만나서 옆자리에서 동료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고 안 다니면 거리를 두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어느 교단인지 알아보고 교회 봉사하는지 제자훈련 받았는지 알아봐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그래야 진정인 관계를 맺고 신앙이 깊지 않은 이성과는 말도 섞지 않고 왜요? 더러워지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만지는 것 때문에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안 만지다 보면 손은 있으나 마나이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손을 다시는 씻지 않아도 되는 단회적이고 유일한 손 씻음을 발견해야 된다. 한 번만 씻으면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게.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방명품이 이 시대와 이 문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데 손을 여러 번 씻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 단회적 손 씻음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세요?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의 씻음,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래서 그 한 번의 씻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 보기에는 의심하고 무관심하고 두렵고 내가 아니라고 그런 더러움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아니래. 난 씻었대. 구원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정결에 대한 영적 오해가 되게 많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주 세상과 접촉하면 살아가면서 자주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씻어나가야 된다는 거에서 되게 이상한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씻어나가면 되는 건데 난 너무 한심해. 난 죄인이야.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너무 구제불능이야. 지나친 자기비하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걸 씻어야 돼? 언제까지 회개를 반복해야 돼?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돼?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살면 좋은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 왜 그렇게까지? 어떤 사람은 단회적인 구원만 필요하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다. 아니 더러운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니요 전 그때 진짜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4년 전에. 제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욕탕에 갔던 기쁨. 그때 깨끗해진 정화감. 그 감정만 계속 얘기할 뿐. 근데 다시 더러워지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이기적이시고 무관심하시고 의심도 많이 하시고 분명히 지금 더러운데 아니요 전 깨끗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년 전에 제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날만 계속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이 많죠? 여러분 영적 씻음을 영적 정결을 그냥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뭐가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아, 묻었네. 가서 씻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이 그러하든, 내 치아가 그러하든, 내 몸이 그러하든, 내 영혼도 자주자주 씻어주셔야 돼요. 매일 막 한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 또 제가 세상에 묻었습니다. 이러시면 결벽증 소리 듣죠. 손을 30분에 한 번씩 씻으면 그것도 오버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두세 번 혹은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내가 목욕하듯이 씻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있다면 내가 손 씻듯이 씻는 하루에 두세 번이 있는 거고 내가 세수하고 발 씻듯이 씻는 하루에 한두 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씻는 걸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정결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깨끗한 손으로 다른 표현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결론. 더러움에 설득되지 마세요. 더러움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일이 이런 거 뭐 이런 거 보면 가끔 쓰레기랑 같이 찾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세요? 이거 그때그때 버려야 되는데 버릴지 모르고 쌓아두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 하나 뻗고 누울 데도 없어지죠. 그렇죠? 더러운 걸 더러운 거로 생각하고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더러운 걸 더럽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쌓아놓는 습관을 가지니까 나중엔 쓰레기에 먹히잖아요. 우리의 내면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의심을 왔으면 의심을 씻어야 돼요. 근데 의심을 계속 쌓아줘서 오만 사람을 다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왔으면 두려움을 씻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두렵고 더럽고 두렵고 두려움을 계속 쌓아놔요. 내가 근데 아니라고 게으름이 있으면 씻어야 돼요. 근데 그 아니라고 게으른 걸 막 쌓아놔서 나중에 나는 난 진짜 두려운 게 나고 두려운 게 내 인격이듯이 아니란 게 내 목표이듯이 의심이 내 패턴이듯이 내가 그러는 건 당연한 것이듯이 그 쌓아놓은 것에 먹히는 지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가지셔야 돼요? 더러운 걸 생각하는 경계심을 가지셔야 돼요. 파수대를 세우셔야 돼요. 멀리서 나쁜 것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와 적들이 쳐들어온다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마을이라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파수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마을은 건강한 마을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주 약탈당하고 자주 침해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아도 그 가운데 이런 경계심이 없다면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지만 잘해도 영적인 걸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번째가 있어야 되지만 다섯 번째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계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묻었는데 아, 난 이런 게 묻은 존재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씻을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한 것이냐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나와 동일시하면서 죄책감 느끼고 난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와 죄를 등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라고 나와 죄를 분리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내 어깨에 져버려서 난 이 모양이야 난 한심해 난 이렇게 됐지 그게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 문제와 나를 동일시해서 자기를 그냥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씻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항상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좀 더러워졌지만 샤워하고 나오면 난 뽀송뽀송해질 거라는 당연한 믿음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씻으시면 여러분들은 곧장 뽀송뽀송해지세요. 또 더러워지기도 하겠지만 내가 묻었으면 씻을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두려워졌으면 씻을 생각을 하고 내가 무관심해졌으면 씻을 생각을 하고 내가 게을러졌으면 씻을 생각을 하면 돼요. 씻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부여안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죠. 뭘? 다시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다시 더러워질 테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좀 조심하셔야겠죠. 여러분, 난 우리 집에 샤워실이 있어. 그래서 난 더러워지는 게 무섭지 않아. 그래서 막 이렇게 두려워듣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막 이상한 거 만지고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최대한, 그래도 최소한 내가 안 더러워지려고 노력하죠. 지저분한 데는 좀 안 가고. 빨면 귀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묻었으면 하고. 먹을 때도 좀 조심스럽게 먹고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로 새로워졌다. 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도 어떤 판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영적인 어떤 슈퍼맨이 된 것처럼, 그쵸? 전투력 최강이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오버하시죠. 그렇게 오버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인식을 못하죠. 그러다가 좀만 더러워져도 아,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도 또 이러는구나라고 또 자기 위하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으셨어도요, 내가 또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수용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조심스러우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지켜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 그래. 난 못난 인간이지. 내가 잘못한 게 많지.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그러겠어.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래, 생각해보자. 그래, 뭐, 오늘은 회개 설교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게 뭐더라? 여러분, 회개는 샤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안일함이 여러분들에게 왠지 무기력감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심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먹고 있지 않아요? 그거 씻고 싶지 않으세요? 좀 뽀송뽀송해지고 싶지 않아요? 좀 깔끔해지고 싶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막 정말 땀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쩔어가지고 아, 이것 좀 한번 좀 씻고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두려움에, 이 안일함에, 이 의심에, 이 무관심에, 아, 그렇게 정말 약간 내가 봐도 내 몸에서 약간 냄새나는 그 느낌 빨리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회개는 씻음이에요. 그럼 지혜 샤워실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뜨거운 물에 확 내가 내 몸을 씻어내고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그 원래의 내 모습 뽀송뽀송한 나 그때 기분 좋은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회개는 씻음입니다. 회개를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이십시오. 회개를 여러분 삶 속에 일상화하세요. 내 가운데 내 더러움을 인지하고 그것을 씻어내는 회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게 영접한 때다. 마지막으로 했는데 내가 미친듯이 큰 잘못하고 내가 자존감이 완전 무너져서 2, 3년 전에 한 번이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신앙 패턴 약간 문제 있다는 거 아시겠죠? 냄새나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해도요. 3일 동안 안 씻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쵸?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달, 두 달 동안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심을 자극했을 텐데 여러분들 아니란 거 여러분들 두려움을 분명히 자극했을 텐데 내가 좀 더러워졌을 텐데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안 씻고 있는 게 여러분들을 더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 양치하듯이 매일 집에 가면 습관적으로 손 씻듯이 굉장한 죄책감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엄청난 결단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부드럽게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이기심과 안일함과 그런 마음들이 씻어지길 바라는 그 고백이기도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내 주님 앞에 씻음을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요청했던 대로 회개를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여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은 씻으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안 씻으면요 병 걸려요. 양치 안 해도 괜찮아요. 양치 안 한다고 치아가 원래 어떻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 하면 썩어요. 마찬가지예요. 회개 한번 안 한다고 내 본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세상에 더러움이 나를 분다고 나를 망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그것이 나를 망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세속의 때가 여러분들 찌들지 못하도록 무엇이 멋을 때 빨리 닦아내면 그래도 빨리 지워지잖아요. 세속의 때가 여러분들이 찌들지 못하도록 회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씻으시고 한 본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여호와 유월절을 찬양할 텐데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여러분 이것은 긍정이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이 신뢰가 사라졌을까요? 왜 이 사람의 사랑이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안일함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안일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그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가운데 더러워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는 것, 씻으시는 것들에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밀린 회개가 있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반성문을 쓰라는 게 아니라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실 여러분들을 더럽히고 있으니 이 시간 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같이 씻으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회개를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회개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장한 얘기를 위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씻어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여러분들의 더러움이 생각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무관심에 찌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기심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관계를 더럽히고 내 내면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한편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나는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더러움과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마에 함께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씻겨짐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영혼의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차려주신 하나님 씻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시 한번 지키신 것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기대합니다. 그저 주님을 들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처럼 때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그런데 아버지, 다시 한번 열매매에 있는 것을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막혀있는 것을 열매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의 빛만이라 풀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일반 내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일반 내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죄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거기부터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자유하게 하기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시슴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만한 경험이 될 때 나의 죄를 주님께 시슴을 들고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내 죄에 매달려 만한 경험이 될 때 주님께 내 이기심을 씻어내시고, 주님께 내 욕심을 씻어내시고, 내 두려움을 씻어내시고, 하물며 난 신뢰와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선물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고개를 소원합니다. 아직 제가 지금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회개를 소원합니다. 아직 제가 지금 감동을 제가 다시 한번 고개를 기도합니다. 아직 붙잡히는 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수만 아버지, 회개했던 경기는 저 멀리 여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던 경기는 저 아래에 여기 오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없이 수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수만 아버지, 나의 더러움을 잡고 고백하며, 아버지, 이 경기는 이래시를 소원하며, 아주 회개하며 고백하며, 소원하니, 아주 마음에 아버지, 죄를 물는 경기 가운데, 마음에 죄를 맡긴 것으로 나오시면 회개하는 건데, 다시 한번 들어 인생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시켜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죄를 넘어 겸자 영상성을, 모든 동일시한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할게 하시오며, 아주 오늘 거리가 생겨나게 하시오며, 아주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아주 나를 아끼는 사람을 규정하고, 아주 나를 의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아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규정했다고 저는 이루어 나오게 하시오며, 아주 거리가 생겨나게 나와게 주님 씨의 힘을 맹가하마, 아주 내가 다시 우리의 힘으로 가슴을 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죄를 자기도 인도하려 없어서, 아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살면을 참여하는 것을 회개하려 할 것이, 아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나에게 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회개하려 할 것이, 아주 저희가 우리 관계 심리를 들 소원합니다. 관계 심리를 들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도망을 하시오며, 아주 죄를 자기들 안으로 규정하는 것도 떠오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우리를 절대 시키시는 분이 아닐 수 있도록, 아주 죄를 넘으신다.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저번에 시즌의 결단이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저번에 시즌의 결단이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저번에 시즌의 결단이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시즌의 결단이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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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의 결단이 있게 해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을 동일시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저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남들을 의심하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전 그냥 편하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분명히 나를 씻으심을 제가 믿고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같은 점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의 죄를 나의 자신이라 고백했던 죄들을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까다한 사람을 고백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 무관심한 사람을 고백했던 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을 얘기했던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편한 게 좋다고 했던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얘기했던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불쾌하게도 걸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벌써 앞으로 걸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본모습을 얘기했던 죄에 내가 빠져있지 않게 하시오며, 아버지, 거짓말 앞으로 걸어나기를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오며, 주님께 주님께 힘으로 말미암아 내 본질에서부터 내 죄가 날라져나가는 너희들의 죄가 정말 날려 주옵소서. 아버지, 내 본질에서부터 내 죄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파괴를 세우시고 마음과 심령과 성별을 세우셔서 내가 낙한 영혼 너희를 침하지 못하게 하시오며 악한 영혼 너희를 침하지 못하게 하시오며 어느 낙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성경도 성별 앞에서 어느 제공적인 마음의 성별을 지키고 어느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어느 제공적인 마음의 성별을 소원하오며 어느 주름을 얻는 마음을 얻게 하시오며 심령받은 영혼 마음을 얻게 하시오며 여러 번의 이런 영혼을 얻는 것을 쓰므로 앞으로 나는 것을 쓰므로 심령 얻는 것을 붙잡는 것을 복하는 것을 얻으므로 기도하며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제가 바라보니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강구할 때마다 여기 참하시는 것까지 들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나니다. 아버지, 세상 안에 살아가니 내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묻고 내 안에 게으름이 묻고 의심이 묻고 무관심이 묻고 우리 안에 세상의 생각과 문화들이 내 안에 묻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것을 씻기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며 찌들어서 살아갔던 것들을 저희가 거론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자기 비하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반성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내 죄를 씻어내는 은혜의 시간이길 소원하오니 내 정화의 시간이길 소원하오니 내 정결의 시간이길 소원하오니 우리는 이 싸움의 시간, 이 회개의 시간, 이 깨끗해짐이 있는 시간이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씻으시 우리의 영혼을 항상 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정화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아 정결하게 살아갈 모든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